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1월 첫째 주일 이어서 이사야서를 설교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COVID-19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신문에 수필을 쓰시기도 하고 글을 올려서 기고를 하시기도 하고 이메일로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뭔가 하면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비드에 관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예측을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모두라고 하는 말은 쓸 수는 없지만 많은 글들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은 이기적인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저는 항상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먼저입니다.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글을 읽게 되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답을 못 찾겠어요. 수많은 글을 읽었는데 정답을 못 찾겠어요. 아,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아,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답은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나온 것이 지난 1월 1일 날 설교했던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고 오늘 첫째 주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사태든 어떤 사태든지 간에 성경이 이 서론 부분은 정말 잘 들어주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인생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세계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에 관한 진리,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교회관, The Doctrine of the Church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관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편리에 의해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예배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가 양복을 입기도 하고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것을 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눈다면 적어도 넉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12주에서 16주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학교의 한 학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다 못하고 그러면 오늘 교회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한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교회는 구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가르쳐주는데 구약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회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든 교회라고 하는 단어든 이 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반복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몰랐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을 이야기할 때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전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신약은 가르쳐주고 있고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특별히 신명기에서 그런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냥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집합체를 총회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그냥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그 모임을 회중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의 단어는 총회라는 단어를 써요. The Assembly of the Lord,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집합, 모이다, 모임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풀어가려고 해요. 저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끼리 모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단어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그 꿈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가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다른 거는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저의 최종의 목적지는, the final destiny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예, 저하고 다 같이 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 김치 더 이상 안 담아도 되고요. 설거지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만두 속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는 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천군 천사들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궁극적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모습인데 그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총회예요. 그 총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내산에서의 총회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총회, 이 시내산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거론을 하고 갈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아마 예수님께서 가신 곳 쪽의 북쪽은 제일 먼 곳일 거예요. 거기가 무슨 동네가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요한 뭐 이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장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선거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스스로 반장이에요.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읽었던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바요나시모나 참 너한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겠다. 그거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이제 또 한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모든 교황들은 그래서 죄가 없어요. 교황 무오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석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제자도를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실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수고 교회의 이야기고 교회의 고백이고 교회의 행동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마태복음에서 나타냈던 그 초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함께. 근데 시내산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고 광야에 들어오는데 그 광야가 이렇게 마름모 그러니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맨 남쪽에 있는 곳 즉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데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산이 구름으로 덮이고 영광 가운데 땅이 진동이 있었고 그리고 불금 같은 것이 있었고 화염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바로 왕에게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을 너희 땅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worship하는 거예요. serve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 관계가 그날 시내산에서 처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You serve me. 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의 이 총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면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말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시고 임재하셨던 모습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건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의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 나왔던 사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내산에서의 이 총회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 제가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반복할 거예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좋아서 모였다면,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건물에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교회 두 번 왔다 갔어요. 동일 인물이 두 번을 왔다 갔어요. 여자분이세요. 모자 푹 눌러쓰고.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 여기 축구 좋아하는 형제가 그 사람 이야기하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못 알아봤어요. 오셨다 간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통화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에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어느 교회 다녀. 아, 누가 언니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우리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 그 교회 두 번 갔었어.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아봤다고 칩시다. 예배 중에.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설교 때려치고 저 사람 이야기 좀 들읍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모여 있다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여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그냥 사회 집단이에요. 시내산에서의 총회는 그냥 시민들이 모여 있는 타운홀 미팅이 아니에요. 군중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 성도가 거룩한 무리잖아요. 즉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 약속의 땅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총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죠. 정복전쟁을 일으키는데 광야에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 I am with you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물이 있었어요. 비록 임시 건물이었지만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Tabernac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서 그거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메고 움직일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고요. 그 성막이 멈췄을 때 함께 멈췄고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도 성막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성막은 항상 움직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지정해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은 만들어 놓았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총회가 안 모여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때도 모여야만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꼭 모이라고 명령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Memorial Day인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The Passover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오순절, Pentecost라고 하는 날이 있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The Day of a Tent 아니면 Tabernacle 뭐 그렇게 부르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라고 하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뭐 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총회였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해요. 이렇게 도전을 해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했던 총회가 바로 시내산에서의 총회였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상은 바뀌었죠. 후손들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리뉴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립니다. 대상이 또 바뀌었죠. 리뉴얼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함께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는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집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총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라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모였을 때 언약의 땅에서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무엇을 확인을 시켜주는가 하면 너희도 언약의 백성이야. 예요. 너희 조상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도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반복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내산에서의 총회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드리고 있어요. 언약의 땅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의 모형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저 천성이에요. 저 천성에 가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총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총회예요. 세 번째 우리의 총회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늘의 시온이에요. 하늘의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총회의 모습과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의 총회의 모습,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그 총회의 모습, 구름이 덮이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가르쳐준 신약의 저자가 있어요. 신약성경 가운데 그 모습을 제일 잘 가르쳐준 것은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제일 잘 가르쳐준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 안 보여줘도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가 편지를 써서 돌린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로마가 박해를 하고 힘들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간 사람들이다.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온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를 곧이라고 안 했어요. 너희들이 이른 곧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언약의 땅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아 저는 이 단어가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더 가슴에 와 닿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The city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예요. 제가 장담할 것이 그래서 하나가 또 생겼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장담하노니 딱 한 번은 이사를 갑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사 갑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이 좀 길어요. The City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요, HOA 피도 없어요. 수수료도 없어요. 유틸리티 안 내도 되고요. 은행에 페이먼 안 해도 돼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이미 지불이 끝났어요. 그때 가서 지불할 게 아니라 이미 지불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서글퍼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주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다 마련해놓고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처럼 되어 있는, 지금 뭐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로 하겠다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 무너져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 그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시온, 저 예루살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세속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도시인 저 예루살렘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저 세속의 도시는 돈이 있고 비자가 있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저 예루살렘은 비자 갖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돈 갖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미 갔다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들에게 피로써 덧입혀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는 겁니다. 양 한 마리의 피, 염소 한 마리의 피, 비둘기의 피, 그리고 환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고 천군천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시내산에서의 총회가 하나님 나라의 총회를 바라보고 있고 언약의 땅에서의 총회가 하나님 나라의 총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모임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대충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전심을 다해서 모이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월절에 모였던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순절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장막절은요, 장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축제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Unfinished Fiesta. 아직 끝나지 않은 축제예요. 이 축제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홀히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주신 교회를 등한히 한다면 이거는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지난주에 통화를 하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출석하는 교회, 그러니까 개척하신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몸이 이제 어르신이니까 교회를 못 나가시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 병상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아유 귀찮은데 뭐 하려고 교회가 온라인으로도 한다는데 그러지는 말자고요. 또 교회 아유 뭐 하려고 다녀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교회 가면 그 암흑의 사람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시험 들고 교회 가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고 교회는 뭐 하려고 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아예 자막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입니다. 그러면 총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가 모이면 아무 싹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교회가 그냥 단순히 예배 의식,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언약해 우리들과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속였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따라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